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앞에 펴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개정개역으로 읽고 또 새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집에서 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새번역으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성경의 큰숲 보기 시리즈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같이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물 위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의 골자를 가지고 있죠. 오늘 함께 생각해볼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제자들에게 따로,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대단하시구나.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시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좋아했겠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녁이 되어서 그때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오더니 내 파도가 치더니 급기야 배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둑어둑할 때막 배가 흔들리면서 그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섭겠죠. 뭐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따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무심하다고 섭섭해 했겠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졌습니다. 그 이들이 가던 곳은 그 갈릴리 바다는 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사고를 이제 당한 그런 위기감에 많이 휩쓸려 있었고 그 위기감에 장악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누구든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가까이에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건 서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애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세 번역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개정개혁에는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까 낮에 말씀을 잘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최소한 그런 어떤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섭섭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죠. Do you care not if we perish? If we down?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케어 안 하세요?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도라는 말은 굉장히 그 위기감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재난이나 또는 폭력이나 또는 어떤 위기 상황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멸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지게 되었는데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지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제 조급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앞서갈 수 있죠. 우리 다 망했다. 다 망했다.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6개월 안에 망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걱정조차도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무관심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 제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모른 척하고 염려도 안 해주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그거를 알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나의 처지를 알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관심은커녕, 뭐 돌봄은커녕,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정말 이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퍼집니까? 그리고 그 슬픔 속에는 무엇이 깃들죠?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앞서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모든 것에 대해서 자상했던 그 예수님이셨던 반면에 배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도 못 오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죠? 뭐 돋보기로도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겨우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 아주 작은 거 아니에요. 그 미물이 이렇게 거대한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농락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하니까 또 이것도 새로운 당황이죠. 보이지도 않던 바람이 점점 더 세어지더니 그게 물결을 일으키더니 그 물이 배에 막 차오르듯이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다음에 막 나라마다 돌아다니고 전염이 되고 그다음에 급기야는 미국 땅 우리 알라츠아 카운티에까지 막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더 불안하죠. 이 불안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 불안을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날이 지나가면서 염려가 더 많아질 겁니다. 걱정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면 자기가 쓰고 싶지 않던 또쓸 수도 없었던 그런 힘을 어디서 이렇게 탁 나오게 해서 이제 과잉 반응을 하게 되죠. 지나쳐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지나쳐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손도 좀 지나치게 씻으시고, 그죠? 먹을 것도 집에 좀 여유 있게 좀 챙겨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칠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 또 막아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또 공급해주고, 이런 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실천 가운데 그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도 있죠. 서로 돕고 위하고 이제 이런 길이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염려가 지나치고 그렇게 돼서 부정적인 길로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나에게 번아웃, 지침이 올 것입니다.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지치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침체가 되겠죠. 마음이 침체가 되면 그 침체와 더불어서 분노가 일어나죠. 우울과 분노는 굉장히 붙어 있는 한 쌍이에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울한 상태는 굉장히 분노가 꽉찬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케이스가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요. 그러면 이 분노가, 이 화가 화에서 멈추는 법이 없죠. 항상 화가 차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 내 옆에 사람이 좀잘 참고, 그리고 잘 이렇게 돕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급기야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무슨 조그만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은 이내 이견 충돌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죠? 갈등이 불거진다라는 말은 관계가 지금 금이 가고 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그런 금과 분열이 영원한 거라고 우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의 그 보람과 의미를 놓치게 하는 바로 그런 그 관계의 분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죠. 관계가 분열되는 것이 또 지속되면 그럼 그것은 사실은 멸망입니다. 멸망. 사랑이 없이 끝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또이 멸망을 두려워하죠. 앞질러 보고 이 멸망을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 다치고 상할까봐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그래서 또더 갈등이 더 불거지고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딱 결탁이 되면 그러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구어 놓은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렵고 또 삶이 더 타격을 입을까봐 두렵고 제자들도 처음부터 바람이 무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을 보니까 멸망,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돌볼 줄 아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마음에 확정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희망은 없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시고 무정하시다는 거였죠.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 아니, 좋을 땐 좋으시더니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생기니까 아니, 금방 돌아서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상태를 딱 장악하고 있었던 건두 가지입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배가 너무 위험하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그들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서로 돕고 위하지 못하고, 이제 그 급기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속으로 치닫게 되니까 원망과 분노가 그들을 또 장악해버렸죠. 이걸 또 스스로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야 할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새롭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외에 제자들에게 옵션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에 반응하시죠.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을 꾸짖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람을 꾸짖으시는 그것을 보면, 이제 꾸짖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신적인 주도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당연히 다스리실 수 있는 그 권세로 인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귀신들을 꾸짖으세요. 그거는 귀신을 제압하는 행위이시죠. 꾸짖는다라는 말은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세요. 병을 꾸짖으세요. 그 말은 그 질병을 제압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바람을 꾸짖으시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그 예수님의 주권, 그 권세에 굴복하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바람이 이런 짓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구나를 분명하게 알수 있죠. 그리고 또 바다도 다스리세요. 잠잠하라고 하시니까 바다도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사건의 불씨가 그냥 순식간에 종식되어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두 말씀을 하세요. 40절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은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거요. 두 번째,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섭다라는 그 말의 원어는 신약에서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 두 번 쓰여집니다. 물론 마태복음 평행구절에서 한번 쓰여지기 때문에 세 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용례를 보면 이제 두 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왜, why are you fearful? 이렇게 fear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원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그 원어의 뜻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곳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멸망당할, 심판받을 그 대상들을 쭉 열거하세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연결, 이렇게 리스트가 길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비겁한 자들과 라고 나왔을 때, 이 비겁하다라는 말이, 바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할 때, 무서워의 말과 똑같은 원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는가는 이렇게 바람이 왔다고 뭐좀 무서워하고, 뭐 환경이 조금 열악해졌다고 무서워하고, 그런 걸 무서워, 왜 무서워하냐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왜이 상황에서 이렇게 비겁하게 구느냐? 조금 더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폭풍이 불고 배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또는 더 열악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지금 이 현실에 반응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지 않은 거야. 이거는 겁쟁이인 거야. 이거는 뭔가 비겁해서 남에게 원망하고 투사하고 하려는 그런 행위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인 거 알아야 된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못 살겠어도 그러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길로 가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지.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시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바람에게 꾸짖듯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자, 무엇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최선의 길이 있다. 그 최선의 길을 아직 못 찾았구나. 그 길은 믿음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미 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영적인 지금 축복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위급한 상황 속에 또 원망과 분노 속에 휩쓸리다 보니까 지금 그 믿음이라는 것이 쑥 거북이 목 들어가듯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프랙티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또 믿음조차 이 속에 어떻게 이거를 발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믿음을 끄집어내. 그러면 그 믿음의 길로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좀잘 살펴보세요. 잘 느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시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기는 한데 원망과 불평을 불평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풍랑이 치는 이 배 안에서 배 안에서도 제자들이 당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대상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 또 바라볼수록 더 새로워지는 예수님, 그분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경험해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나를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의 수준에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해라, 즉 그런 말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유명한 그 구약의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 후에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때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뱀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불뱀을 좀 대신 막아줄 어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무엇이었습니까? 기둥 위에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것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짜내도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주님의 초월하시는 그러한 조건과 상태 속에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 그 행동이 실천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셔야죠. 풍랑이 치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며 주무시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예수님 꼭 우리를 외면하면서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이제 시달리다가 점점 더 시간이 가게 돼서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왜 이러시냐고 제자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결한 품위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야죠. 그것에 오히려 더 몰두해야죠. 그것에 몰두하는 시간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또 그것과 싸우려고 쏟아붓는 시간보다 우리는 더 많아야죠. 뭐 꼭 양쪽으로 많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것이 프라이어리티에 올라와야 된다. 나의 삶에. 그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따졌지만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야 됐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달라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었겠죠?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이 안 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좋은 일이 시작될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쉽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씀을 드린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먼저 중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선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도 우리는 고쳐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고, 불안과 또 바닥의 상태 또는 멸망에 가까웠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함을 받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기는 누구나 다 위로 받아야 하고, 격려 받아야 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런 그 불안에만 초점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는 금방 어제 정말 새롭게 바라봤던 예수님도 오늘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또 풍파가 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에 빠져들면은 또 예수님 잊어버리고, 또 어째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또는 왜 이렇게 무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심령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랑이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막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라고 그렇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이것이 위기의 상황으로 자꾸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먼저 중심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